제가 감기가 걸렸는지 알러지인지 소리를 크게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고 기침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크게 말이 높아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채우는 것 꽤 중요하다. 첫 단추라는 말로 우리가 이번 그 시리즈 연속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채우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신앙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원래는 금방 살펴보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부활절을 맞으려고 했는데 뭐 부활절 이후까지 조금 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첫 단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 당황이 됩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질문이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질문을 받을까봐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을 잘 익혀놓으시면 누가 언제 질문하든지 당황하지 않고 답변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주 또 고백할 때마다 각 구절 의미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하면서 메아리 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 각자가 체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한번 얼른 눈앞에 그려보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은 이렇게 하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린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 한 구절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심코 읽기보다 천천히 의미하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고백할 땐 좀 천천히 하십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첫 단추를 채우듯이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를 확인하고 채워가는 겁니다. 신앙은 되새김질이거든요. 신앙은 반추한다 그러죠. 리플렉션 한다 그래요. 자꾸 꺼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신앙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거울 삼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회개하고 또 결심한 것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프로세스가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로 요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외우기도 쉽죠. 누가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이십니다. 요만큼만 대답할 수 있어도 우리가 요만큼만 같이 믿어도 꽤 좋은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신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로마의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세상에 로마의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믿습니다. 세 가지씩 정리를 해놓으니까 기억하기가 쉬울 것 쉽습니다. 누군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이 세 가지를 갖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신앙의 완성본이 아니라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각자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는 것이죠. 길게 길게 써내려가는 것이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그 쭉 길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눈덩이처럼 눈을 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고백 체험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인데요. 그 다음 화면이 저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을 구분이 안 되는데 파란색으로 된 것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한 자리고 한 줄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성도의 교제 우리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한가운데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부연 설명하듯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을까? 사실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주 1세기경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 고백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교육을 위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어떤 짧은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문, 짧은 확실한 스테이트먼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당시 기독교 안에 자꾸 이상한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지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놓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곧 사도신경입니다. 요즘도 교회나 기독교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지나친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또 기독교를 흉내낸 가짜도 있고 이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말은 늘 미혹하는 영이어서 이제 그럴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죠. 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또 가족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신앙을 놓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꼭 한 가지만 주입하는 것, 그건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컬러가 있고 다양한 신앙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사도신경이 필요한 겁니다. 매주일 함께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사도신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앙의 첫 단추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견이 행여나 다를 때, 예, 부부간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부자간에는 다를 수도 있고 교회 안에는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행여나 다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좀 의심이 생길 때, 사도신경은 우리를 하나로 다시 묶어주는 최소한의 공감대, 최소한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신앙의 칼라가 나와 달라도 같은 기독교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받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던 초대교회에 닥친 큰 도전은 뭐였냐면, 왜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고 하면,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 이게 이슈였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 이런 이슈가 생겼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요즘도 얼마든지 가능한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에게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에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와 뭔가 다르게 특별하게 태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여성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던 아마 10대였을 것입니다. 마리아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금 시시한 겁니다. 그 정말 말대로 너무 평범한 겁니다.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너무 싱거우니까 특별하게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생각은 상식, 커먼 센스입니다. 가장 훌륭한 삶은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가장 훌륭한 삶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살았을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가 있었고 존재감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본 증인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아규하고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점점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 이단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를 특별히 높이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마리아는 더 이상 임신하지 않았고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마리아를 거룩한 여성, 거룩한 어머니, 성모로 숭배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 말고도 아들 4명, 딸 2명 이상을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7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목수인 남편을 내조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슈가 되니까 제발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고 저지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완벽한 여성일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욕정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엇보다 썩어질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죽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건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없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가짜고 영적인 예수님만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 언제나 신비롭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지나치게 영적이면, 지나치게 영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살짝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좀 하는 말들이 이상합니다. 지나치게 영적이 되면 생각이나 행동이 common sense, 상식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그 지침을 주고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영적이면 세상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산기도를 가거나 말로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육체의 병을 놓고도 의사를 찾기보다 기도해서 고친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도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는 등 뭔가 좀 어색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큰 것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가는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만 중요하니까 육체를 막 대합니다. 영만 중요하니까 육체는 막 굴려도 됩니다. 쾌락을 막 즐깁니다. 또 어느 경우는 육체를 학대합니다. 영만 중요하니까요. 꾸미지도 않습니다. 영만 중요하니까요. 밥도 안 먹습니다. 영만 중요하니까요. 교회 와서는 기독교인입니다. 은혜로 다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핑계를 대고 아주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앙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영적인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막 넘어가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꾸밀 때는 꾸미시기 바랍니다. 또 운동하실 때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교회 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 생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한번 빠지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 지옥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육체와 영과 우리 몸을 다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만 생각하고 육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순간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어덥션 되었다. 양자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3년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나마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종의 탁상공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또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릴 때는요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몇 살쯤 되면 그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엄마 가운데 목사님 요즘은 애들이 몇 살 되면 그 비밀을 다 압니다. 제가 귀뜸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보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자면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여자 남자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 큰일 날까봐 그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조금 성숙하면 아이가 어떻게 생길까? 아, 엄마 아빠가 아, 뽀뽀하면 생기는구나. 얼른 뽀뽀하라고 동생 좀 나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씨를 갖고 있는데 그 씨가 만나서 아기가 생긴다. 거의 정답이겠죠. 예.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 이 사각형인 마지막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고 스스로 회전을 하고 뭐 태양을 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속에서 밖에 있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아기가 생기는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때도 아주 호기심 천국인 천재들이 있어서 인간의 생체 원리를 깨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아기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순수한 진앙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어떻게 생길까? 아이가 생기는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남성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남성이 씨를 주면 여성은 그 씨를 받아서 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도 고대의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누가 마리아에게 씨를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씨를 담고 키우는 모판일 뿐입니다. 당시에 우리 같은 과학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사도신경이 엄청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는 어떻게 보면 고대의 상식이나 고대의 언어가 더 잘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씨를 심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마리아의 역할도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예수님의 탄생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에서 뭐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믿음의 고백에서 의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술술 풀리는 정도로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이신데 사도신경 맨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너무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닮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닮을 수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닮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많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닮을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씬도 못하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나 선악과와 같은 영역입니다. 전능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아니면 유보하느냐 우리의 선택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사실도 아주 쉽게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못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주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고백이지 않습니까? 동정녀는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성을 가리킬 때 동정녀라고 해요. 이건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해 놨는데 700년 후에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실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일 속에서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으로 고백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것을 요셉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천기를 누설했습니다. 안심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시도 주지 않았는데 그때 딱 하나입니다. 시도 주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시는 딴 사람의 시입니다.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남자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슬며시 끊고자 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양반님이 그렇게 했지 요셉이 아주 못된 사람 같았으면 동네 한가운데다가 마리아 데려다 놓는 겁니다.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 요셉은 슬며시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씨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갖게 되었는가.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일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다 사람들은 어떻게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가 더 중요한데 이 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여성의 몸에 심겼어요. 보통 여성의 몸입니다. 예수가 일반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특별한 경우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실제 인물입니다. 왜 마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갑니까? 마리아는 실제 이름이다. 영적인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가짜가 아니다. 실제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숨길 이유가 없고 자막을 처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자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으니까 마리아를 숭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초대교인들은 믿었습니다. 저희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한 주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평범한 목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함께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주간 우리보다 낮고 약한 이웃을 찾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도 저희가 믿고 또 예수님의 능력 그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